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요즘에 매일 성경 보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실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1장부터 쭉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참 그 은혜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나오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이 같이 막 나타나죠. 이 내용들을 사실 우리 어른들은 그 전에 영화들을 보셨죠. 십계라는 영화. 그 바로가 율브리너로 이렇게 나오고 그랬던 영화들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저보다 아래 세대들은 아마 안 봤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그 영화가 싫어서 이집트 왕자만 보면 안 돼요. 그 십계도 보고 이집트 왕자도 보고 요즘에 그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이 고고학적 자료들로 발견한 아주 굉장히 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자료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오늘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쭉 보고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렇게 참 기뻤어요. 그냥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심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감격했을지 모르는데 우린 사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늘 감격하는 거거든요. 그쵸? 좀 믿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위기도 불안함도 이겨내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면 사람들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엔 뜨겁게 찬양을 하다가 조금 세상적인 거 나타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금방 불평해요. 그러니까 원망과 찬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냐. 찬송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다 감사도 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이제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근데 신실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못 믿잖아요. 못 믿겠어요. 약속을만 가지고는 하나님 계약을 합시다. 뭘 보여주세요. 그럴 때 이제 횃불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을 이야기들까지 묻지 않아도 해주세요. 네 조상, 네 후손들이 개기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나오게 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지나가요. 요셉 때까지 이제 오게 되죠.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뭐 동생이 총리니까 얼마나 신나요. 처음에 신났을지 모르는데 세상이 지났어요. 흘러갔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어려워질 때 요셉은 그걸 다 예견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그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유언을 하죠. 거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요 손으로 이렇게 잡고 15장 창세기 50장 50장 2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요셉이 죽으면서 위대한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하는 거예요? 나 뼈를 가지고 가나안 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라고요? 애굽에? 총리 넘버 2예요. 넘버 2. 예? 노예 출신이 총리가 돼서 넘버 2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애굽에는 막 뭐가 있는 거예요? 감이 안 오세요? 애굽에 그 당시에 왕은 죽으면 어디에 들어갔어요? 피라미드잖아요. 그거를 보면 살아 있어도 죽으면 거기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아, 이미 득도하신 분들은 안 가고 싶어요. 천국에 소망 있는 분들은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보면 죽어서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포민, 사람이 그 뭘 남기고 싶어 하는 게 본성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피라밋이에요. 그런 거에 왕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욕심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해골 메고 올라가야 돼. 뭘 본 거예요? 여기서 안 살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쭉쭉쭉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살 거 아니야. 올라갈 거야. 그 약속이 계속해서 대를 끊기지 않고 이어져 가면서 요셉의 마지막 총리의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유언은 우리 간다라는 거죠. 간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시간이 한참 지났죠.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가게 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참 그냥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는 시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의 시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제가 주일날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겠지만 출애굽을 다 한 이후에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그 1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 18절까지 내용은 아주 찬송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찬송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다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쭉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죠.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핵심이 뭐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약속은 이미 누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아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깝게 지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우리 때 성취시키셨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실하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그런 찬송의 고백이죠. 그런 하나님을 모세가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지금에 있는 사실적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용사시다. 이 원수들을 물리치셨다고 성가대 오늘 가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원수들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런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 하나님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매장지 여기 출애굽기 15장 14절을 보면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 하나이다 그래요. 여기 보면 14절 처음에 보면 누가 떤다라는 거예요? 열방이 떨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몰랐던 이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이야기가 광야 40년을 지내니까 40년 후의 이야기거든요.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 거민이 어땠다 그래요? 떨었다 그래요. 그 땅 거민들이 떨었다. 결국은 누구 때문에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저 노예 출신들, 저 장정 60만밖에 안 되는 사람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군사훈련도 안 받고 광야에서 그냥 뱅뱅 돌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만 쟤들이 겁나는 게 아니라 쟤들 뒤에 있는 신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인식이 찬양으로 올려지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죠. 정말 찬양의 능력이다라는 것은 그냥 노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철저하게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믿음의 고백이 수반되어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서 그게 올려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함부로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노래는 평가를 하죠. 음악은 평가를 해요. 이러니 저러니 좋으니 나쁘니 뭐 나한테 맞니 안 맞느니 뭐 가사가 어떠니 저떠니 평가가 되는데 찬양은 평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인간이 감히 어떻다 저떻다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말하면 아주 웃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좋네 나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냥 참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런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사실 말 잘 못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 가운데 있는 두렵고 떨림 때문에 감히 함부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지금 모세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17절에 보면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니 그렇게 미래에 대한 고백까지 하네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심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거죠. 그럼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함께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주변, 가까운 주변부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점점. 그러면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게 정말 우리 아까 창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기업들이 확장되어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종말의 완성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세계가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돌리는 그런 찬양의 축제, 그게 이루어지는 장,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그림이죠. 우리 사실 그런 그 나라를 이렇게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 우리 성가대원들은 그런 찬양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네, 찬양하지만 지금 이 찬양이 그냥 지금 예배 가운데 올려지는 찬양이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주를 경외하는 모든 나라의 민족과 백성들이 어린 양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에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같이 수반되어서 찬양하면 정말 훌륭한 찬양이죠. 훌륭한 찬양. 우리 성가대원들은 그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사에도 은혜도 되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마지막 그림들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 출애굽기를 이렇게 막 보는데 계속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그 막 열 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건너는 걸 제가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그 그림이 굉장히 머릿속에 지금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걸 딱 건너고 이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이 찬양.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세 찬양의 결론은 뭐냐 하면 18절이에요. 18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이게 평상시에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아멘. 이거랑 홍해 건너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무게가 어떤 것 같아요? 개념이 다르죠. 아니,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에 빠져 죽는 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보는 거예요. 200만 명이 다 빠져나오고 그걸 보면서 이 찬양을 하고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이거는요 무게가 다르죠. 그걸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아멘. 예. 이 고백이 배워서 가르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냥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움과 전능하심과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굉장히 제한적 사고와 언어를 가지고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모세의 고백이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였어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이걸 이렇게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지만 언어의 제약이라는 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실감이 나세요? 그 하나님을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정도 표현을 해야 이게 사실 이러고 나서도 아 이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우리가 찬양을 하고도 이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지만 이것으로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더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해도 해도 이걸로는 아쉬운 거예요. 찬송시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게 다 하고 나도 아쉬운 거예요. 뭐 더 해야지 못해서.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들의 예배, 그런 믿음의 고백들의 신앙생활, 아유 이만하면 됐네,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뭐 이 정도면, 아유 이 정도면 잘하지, 뭐 이 정도 찬양이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우리 잘하지 않았어요. 감히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안 나오고, 아유 참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좀 그런 마음 같아요. 이런 모세의 찬양 다음에 이제 미리암이 이제 찬양을 해요. 미리암이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소고가 있었나 봐. 어떤 소고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소고를 잡고 나오니까 연인들도 따라서 나오고 막 소고를 잡고 춤을 췄어요. 이게 뭐 연습된 춤이겠어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기쁘고 즐거운 춤이에요. 뭔 춤을 췄는지 모르지만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여기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미리암 찬양 아주 심플해요. 근데 아주 사실적이에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보고 느낀 거를 그대로 찬양한 거예요. 그죠? 뭐 미사여구도 쓰지 않고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는 저 원수들을, 말탄자들을, 우리가 저 말 때문에 두렵고 떨렸는데, 저 마차 때문에 무서웠는데, 저 군인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서 찬송이 잘 안 나오고 시름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한탄이 나왔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한 봉에 몰아서 바다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한 번에 잡아서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의 군사들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의 문제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셔야 돼요. 예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 구원, 이 미리암 작사한 찬송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는 높은 분이야, 그는 영화로우신 분이야, 그는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할 수 있게 됐어,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됐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의 공통점이 있어요. 100% 하나님만 찬양해요. 인간적인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받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이 뭔가, 찬송이 뭔가,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누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가대원 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섬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섬기는 직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감격으로 섬기고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노래를 되게 잘해요. 아, 저 사람 빨리 세례 줘서 성가대원 앉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부활의 고백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찬양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안 좋아해요. 그 찬송가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노래 잘하니까 찬송가 한번 해봐. 절대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막 가수들이 그 곡조가 좋아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거 부르고 그러면 저는 막 이게 안 좋아요, 마음이.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 찬양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모든 찬양은 구원의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예배는 구원의 감격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잘 지켜나가고, 성가대원들이 잘 지켜나가고, 스스로 우리 성가대에서 대장님들과 지휘자들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늘 되어지도록 영성 훈련들이 필요해요. 영성 1년에 한 번 이렇게 성가대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때가 됐을 때 음악적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앞에 우리 스스로 구원의 감격들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요즘 하나님 정말 그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찬양이 지금 어떻게 올려지는지 서로서로의 믿음을 점검해서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 사랑해서 늘 찬양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찬양 준비할 때부터 즐겁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늦을 수가 없어요. 막 하도 감격이 돼서 즐거워서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운 일 하러 가는데 늦어요? 안 늦죠. 늦지 않고 또 가서 또 배고플까 봐 서로 간식도 준비하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뭐 비타민도 사주고 서로 막 뜨거운 물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찬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성가대 그룹인 거예요. 대장들은 늘 대원들 점검하고, 파트장들도 우리 파트가 잘 준비돼서 하는지 서로 기도해주고 점검해주고, 이런 영적 서로서로의 돌봄, 그러면서 음악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찬양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준비된 걸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예배 같이 드리는 사람도 알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음악을 공부를 안 해도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럼요. 우리는 음악 공부 안 해도 그거 금방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 내가 설교학 박사라 그랬더니 회중들이 뭐라 그랬대는지 알아요. 우린 듣는 게 박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럼요. 우린 이 들을 기가 있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영적으로 교류하게 하셔서, 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진정성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는 회중들은 먼저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우리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우리 모두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아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음악적으로 잘했다 싶으면 아멘 소리가 크고요, 좀 못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면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근데 이건 무슨 경우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경우가 아니죠, 그렇죠? 성가대 찬양이 끝이 날 때는 그 가사와 찬양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대표 기도 끝나면 아멘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그게 무슨 마음이요? 이 기도를 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동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럼 청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이번 주일부터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예, 크셔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성가 회중들의 아멘 소리에 또 너무 민감해하지 마요. 예. 특히 지휘자들이 아, 오늘은 아멘이 작았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 것으로 최선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는지는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죠.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도 찬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찬양합니다. 그게 찬양이죠. 이런 찬양은 정말 모두에게 큰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그러면요, 그 찬양은 다시 듣고 싶어요. 그렇죠? 은혜가 되면 다시 듣고 싶죠. 우리 성가대 이렇게 다시 하고 싶고 오늘 찬양도 참 다시 우리 성가대가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들 정도로 참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는 우리 에덴 교회가 참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도 참 감사하고 우리 지휘자 1부, 2부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대장님들 참 감사해요. 이런 성가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0년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20년 걸려서 우리 에덴교회 성가대가 됐어요. 이 성가대원의 퀄리티를 여러분 계속 유지하십시오. 이걸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평균 점수를 낮추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음악적으로, 태도로 절대로 낮추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음악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연습과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늘 가벼이 여기지 말고 늘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찬양을 마음에 담고 늘 생각하고 그러고 사시고 숨도 막 쉬지 말고 숨도 평상시에도 늘 복식 호흡하고 소리도 이렇게 늘 막 내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발성으로 하고 그 모든 걸 잡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진보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시간 연습해가지고 찬양의 진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전문성, 음악적 전문성. 제가 몇 년 전 성가대 헌신예배 때 그랬잖아요. 공교히 연주할지니라. 그 대충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다윗 때는 성가대가 조직이 돼서 찬양을 할 때 아무나 못하지 않았겠어요? 뽑아서 하지 않겠어요? 나팔 아무나 불지 못한다고요. 준비된 사람이 하죠. 여러분, 준비된 분들이어야 돼요. 예배당 지문요, 성가대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하지 못해요. 제가 앞으로는 우리 교회 성가대 들어가려면 오디션 보고 영성 훈련하고 그러고 들어가야지 뭐 자리 늘려주세요 이거 안 돼요. 딱 그 자리에 맞는 성가대원들이 늘 준비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 오고 빠지면 그 자리 금방 이제 비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도 잘해야 되고 태도도 잘해야 되고 성가대원들이 찬양 이후에 너무 긴장을 했다가 긴장이 풀어지면서 자세들이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마음은 아닌데 긴장을 했다가 이게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날 때까지 성가대원들은 가운을 입고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절대로. 아시겠어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예배 여러분들 앞에 있으시다고 앞에 딱 구별돼서 가운을 입힌 거예요. 예배 수종자로서의 구별이에요. 아무 옷 입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옷들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참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그게 멋있어요. 폼나요. 막 아무렇게나 왔다 들어갔다 앉았다 자유롭고 아유 자유롭고 좋은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무례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질서 있으신 하나님 앞에선 그러면 안 되고 딱 준비되고 정돈되고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고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성가대원들은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예배가 전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돈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정말로 예를 갖추고 흐트러짐이 없고 최소한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훈련이 되어지면 그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굉장한 훈련이 돼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늘 이렇게 선하지를 못해서 틈만 나면 게으르고 싶고요. 틈만 나면 맘대로 하고 싶고요. 틈만 나면 내 소견에 좋은 게 다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걸 다 잡는 게 뭐냐면 틀이에요. 틀. 틀이 있어야, 이게 틀이 있어야 제대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는데 만두 하나를 먹어도 이쁜 만두가 있어야 그게 맛있지. 막 옆구리 터지고 막 누가 쬐는데 이상하고 그러면 그게 먹고 싶겠어요? 그 만두 하나도 그렇다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정돈되어서 나와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해요. 뭘 하나 해도 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예사롭지 않죠. 비범하죠. 비범해요. 비범하면 귀해요. 비범하면 귀하고요. 귀하면 존경받고요. 그 가치가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해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 함께 신앙의 연마가 되고 음악의 연마가 돼서 정말 그렇게 참 샤프한 그 칼같이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게 실감나는 그런 찬양 그렇게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그런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